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5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짝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자라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그 꿀을 먹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치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통된 현상이나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일정한 흐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또 전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모든 것은 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퇴색하고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만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대단히 확실한 진리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운동화나 새로운 구두를 사셨을 때 그 설레임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좋은 기분, 이런 걸 기억하시죠?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 1주, 2주,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 구두도 모양이 변하게 되고 또 운동화도 이렇게 다 이제 때에 찌들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참 큰맘 먹고 새 자가용을 뽑았는데 처음에 뽑았을 때는 참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기스가 나고 또 이제 부품들이 자꾸 이것저것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차가 낡은 차가 돼 가죠.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살 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새 아파트 처음 새로 딱 지은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강화마루가 이제 다 자꾸 긁히고 뭐가 또 자꾸 벗겨지고 벽지는 자꾸 퇴색해 가고 또 베란다에 곰팡이 끼고 또 수도관은 마침내 이제 다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수도관도 녹슬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벽이 다 갈라지고 이 사물은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현상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 서로의 매력에 끌려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자는 곧 배가 나오고 등은 굽고 머리카락 빠지면서 이마가 넓어져 갈 것이고 여자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집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소위 몸빼바지만 입고 그리고 남편 월급 적다고 바가지만 긁어대면서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매력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건 금방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 그 설레임, 그것은 새 것으로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가 꼭 천재인 것 같은 모든 아이가 다 그렇죠. 그래서 참 온갖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수준에 그렇게 잘 맞추지 못하고 남들보다 저쪽 남의 옆집 아이보다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그저 그렇게 보통 아이로 이제 커가는 것입니다. 또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이제 반항적이고 또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나 어른에 대한 어떤 예의 이런 거 교육시키기도 참 힘들고 또 엄마와 친밀한 교제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컴퓨터 중독에 빠지기 쉽고 또 못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떤 신선함과 그 감동, 기대, 기쁨 이런 것들은 유지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늘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 이렇게 뭔가가 계속해서 낡아지고 쇠퇴하는 이러한 것은 도대체 왜 생기게 된 것인가? 사물에서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무뎌집니다. 파손됩니다. 썩어가지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고장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진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진화해 간다. 그것은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머리가 좋다는 그런 모든 무신론자들이 다 믿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뻥하고 에너지 덩어리가 터져서 그게 물질이 되고 돌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나왔고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이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서 진화해왔다. 그래서 이 원숭이까지 왔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고 사람이 더 진화하면 이제 신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진화론과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찰하는 현상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쇠퇴해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런 낡아지는 것이 생겼냐?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원인, 즉 그 시작점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는 이렇게 낡아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변한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 카오스, 케이오스,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질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변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 이렇게 사람이 그런데 많은 창한물을 냈다. 사람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곧바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곧바르게 그리고 낡아지지 않게 변치 않게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 그 순간에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자연도 저주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상태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과 상태가 변하게 된 것은 그 시점은 바로 아담의 범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의 상태를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상태가 변한 것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언젠간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잔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체 창조물, 하나님의 모든 전체 창조물, 이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썩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고장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음하는 것이다.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우주 만물과 함께 이제 이 인간이 범죄한 결과 인간이 이제 죽는 존재, 즉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장난 순간부터 인간은 이제 늙게 됐어요.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사람이 불구가 되고 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구로, 그러니까 선천성 기형이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멀쩡하다가도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신체의 일부를 손상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죽음의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둘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 관계는 이런 죽음의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명의 요소로 넘쳐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내 뼈구나, 너가 나구나 그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죽음의 요소,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퇴색하고 변질되고 파괴되고 고장나는 이러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에 세팅됐던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팅해놨던 것이 자꾸 이렇게 경로를 이탈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바대로 일들이 흘러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망가져가고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너무나 자주 이걸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낡아졌을 때는 새 집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부부관계가 깨어졌으면 신혼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은 때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가 서로 깨어졌을 때는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을 처음에 만났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쯤 됐는데 공부가 신통치 않을 때는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기초부터 좀 다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물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후회가 적겠죠. 현재 그렇게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현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큰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후회하면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삶이 참 고달프다. 어떠한 이유가 됐건 그게 건강상의 문제가 됐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건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됐건 뭔가 잘 안 될 때 내 인생에 뭔가 잘 안 풀리는 것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다시 읽어보면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이 사람이 원래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경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천성으로 소경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눈먼 자의 눈이 열렸다면 그렇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어떤 신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자연의 회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척박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은 더 물이 없죠. 광야는 그나마 풀목 몇 포기 정도는 있는 땅이에요. 땅이 조금 이렇게 비옥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사막은 완전한 지금 황량한 땅이죠. 그러한 땅에 시내가 흐르며 그렇죠.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대언한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젠가 어느 때가 되면 그러면은 이 불구자들의 이 몸이 회복되어서 더 이상 불구로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어느 때가 되면 그러면 자연도 회복이 되어서 불모지였던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대로 자연과 만물과 인간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됐었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인간이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인간도 황폐하게 되고 자연도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계십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와서 이제 메시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그 제자들,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가 되는 것, 그런 것도 기꺼이 허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바로 그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래전서부터 약속됐던 그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 정말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제 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이 시점에서는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뭔가 다른 표현이다,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를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침례자 요한에게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런 구절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눈앞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의 다리가 온전케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본인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지금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35장에 6절부터 보시면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5절 보니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그 질병의 치유, 이런 것들은 예수님 때에 분명히 메시아 사역의 어떤 증표로서, 표적으로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쪽의 내용까지 같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짝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이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자연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구절은 그럼 시적인 표현이냐?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냐?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초림에서 성취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재림에서 성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메시아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있는데,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선명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봉우리가 겹쳐 보이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몇 구절 내에 지금 초림에서 이루어질 일과 재림에서 이루어질 일이 같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반은 이미 성취가 됐고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이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은 또는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휴거되는 그 모든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이 다리가 잘렸건 팔이 잘렸건 눈 하나가 없건 뭐가 장기가 뭐가 고장났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때가 또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성취된 것은 일종의 맛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이 지금 그 밑에 부분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것도 문자적으로 100%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미래적인 그 일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한정해 놓는다면 그러면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은혜와 또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또 조금 축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어떤 메시아의 표적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시대에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 순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 순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 순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에도 매 순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뭐든지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 순간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꼬여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회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의 이 흐트러졌던 것, 낡아져가는 것, 썩어져가는 것, 고장나가는 것이 이것이 다시 고쳐지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비결은 절대로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삶은 계속해서 낡아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계속 고장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벌어봐도 인격을 수양해봐도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낡아져가고 고장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오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원자로서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다시 새 것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셔드릴 때, 즉 예수님이 임하실 때,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이든 재림이든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로 인해서 고장났던 그 인생, 죄로 인해서 계속 낡아져가고 있던 그 인생, 망가져가고 있던 그 인생이 새 것으로, 완전한 새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회복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그동안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그러한 어떤 회복, 그것 말고 구원받아서 이미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 온갖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자꾸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점점 더 고장나서 그 고장난 정도가 아주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이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소원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 삶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이렇게 쇠퇴해가면서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눈멀게 될 수 있고, 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귀멀게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다리를 절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서 다시 새로워지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눈멀어가던 것, 귀먹어가던 것, 다리를 절어가던 것들이 다시 즉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경로 수정,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장난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발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빨리 다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눌리고 그럴 때는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재림을 하셨을 때에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마치 재림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로서 우리의 고장난 삶이 고쳐지고 또 고쳐지고 또 고쳐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마비 증세와 불구 증세에 빠지고 이 인간관계가 병들어가는 이 모든 이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이 고장나가는 이 인간관계, 또 소원해져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이 망가져가는, 점점 더 심하게 망가져가는 이 온 사회를 보면서도 이 사회에 한번 리셋 버튼이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 구절은 정말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이 낡아져가던 것들, 썩어져가고 망가져가고 고장나가던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류, 또 그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고장난 채 태어나 있는 인간, 그리고 또 너무나 자주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괴된 것, 썩어진 것, 낡아진 것, 불구가 된 것, 고장난 것, 이거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삶에 고장난 것들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시면 우리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회복하면 돼요. 예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순간 회복되는 그 경험, 그것을 즉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에서 먼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삶의 중심에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꼭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그것이 됐어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내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퇴색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으시는, 내 시간 사용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놓고 내 물질 사용에 중심을 예수님께 놓고 내 인간관계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놓아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놓아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을 한번 살아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